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한자말로 하면 세광이 되죠. 우리 세광교회 이름이 세상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세광교회가 한때 저 옆 동네 아몽크에서 힐사이드라는 미국 교회 건물을 빌려서 한 5, 6년 예배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힐사이드는 언덕 위에 있는 교회라는 뜻이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인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힐사이드 교회, 세광교회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때 또 마태복음 5장 14절에 그 한 구절에 나오는 그 일들이 일어났구나 하고 이렇게 신기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언덕 위에 있는 교회에 세광교회가 예배를 드렸어요. 요즘에 이제 그 학교도 문을 닫고 교회도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식구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 집도 예외가 아니어서 막내 아이가 대학교 졸업반인데 오늘 졸업식입니다. 사실은 오늘 졸업식인데 지금 졸업식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 아이랑 학교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그 막내 아이랑 시간을 보낼 일이 많았습니다. 얘가 이제 맨하탄에 있는 고등학교에 기차를 타고 통학을 했기 때문에 운전을 배울 틈이 없었어요. 그 남들 배우는 그 시기에 학교 그 다음에는 학교를 대학을 가버렸기 때문에 운전을 가르쳐줄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같이 있으면서 이제 운전 연습도 시킬 겸 좀 많이 시간을 보내고 돌아다녔습니다. 이제 얘를 운전을 시키고 제가 옆에 타서 다니는 중에 우리 저 막내 아이는 이 근처 지리를 모르니까 아빠가 가라는 대로 우회전 좌회전 직진하면서 가다 보니까 힐사이드 교회에 가게 된 거예요. 힐사이드 교회 주차장에 들어가서 교회를 탁 보더니 이 아이가 어릴 적 생각이 났는지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차에서 내려서 사진도 막 찍고 어린아이처럼 뛰어다니더라고요. 예, 그 힐사이드 교회에 있을 때가 꽤 오래전인데 그때 사진을 보면 참 우리 아이들은 참 옷구슬같이 막 빛나고 깔깔거리고 굴러다녔던 것 같고 우리 어른들도 머리가 희끗희끗 지금 하신 분들도 까만 머리에 참 젊고 어리고 빛났던 것 같습니다. 뭐 딴 얘기가 길어질지 모르지만 세광교회가 지난 4월로 19년 창립 19전을 지나고 지나서 20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20년 20살이 되면 성인이라고 그래서 투표권도 있고 웬만한 일은 스스로 책임질 그런 성인이 될 나이라고 하는데 우리 세광교회도 어느새 20년째로 접어들고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세상에 빛된 사명과 영광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하신 이 너희는 아무나에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이 너희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땅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 같은 역할을 하라고 누구에게나 주신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으로 임한 나라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 교회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요 땅의 소금이라는 말씀은 교회가 세상에서 존재하는 의미와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빛이요 땅의 소금이라는 가르침도 마태복음의 전체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 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내용은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각종 병든 자를 고쳐주신 그 일과 연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 선포하심대로 천국의 도래함과 천국 백성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그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베푸는 혜택과 그 나라의 권력과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 병든 자를 고쳐주신 일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덟 가지 복이란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어떤 혜택을 베푸는지, 나라마다 자기 국민들에게 혜택을 베풀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덟 가지 복인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은 어떤 모습인지가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고 온유하고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혜택과 그 나라 백성다운 모습에 관한 것이 팔복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세상의 빛과 땅의 소금이라는 가르침이라는 것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무슨 의미를 지니고 무슨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나라와 백성에 관한 가르침은 참 중요합니다. 너희라고 하실 때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역사 속에서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아본 적이 있잖아요. 일제 36년간 우리는 한국 사람들인데, 대한민족인데, 나라의 권력은 일본이 잡고 다스린 일제 식민지에서 한국 사람으로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일본이 다스리는 일본에 종속된 나라지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떤 나라 사람으로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식민지 상황 속에서 한국 사람으로 살 수도 있고 일본 사람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을 그저 슬퍼하며 절망 가운데 살 수도 있고 소망 가운데 독립된 나라를 위하여 싸울 수도 있습니다. 무슨 나라가 다스리든 무슨 나라 국민이든 아무 관심도 없이 그저 눈앞에 보인 그 일들만 관심 쓰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 나라 국민이 되어도 상관없이 살아가는 중립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식민지 피지배 민족으로 일본 사람으로 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요 땅의 소금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은 또 그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팔복과 산상수훈과 마태복음의 모든 가르침과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왕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는 강물처럼 임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이야기가 복음서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나라 사람으로 살 것이냐, 누구 나라 사람으로 살 거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나라 사람으로 사느냐, 그 사는 것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도 독립운동하는 사람을 보면 독립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진짜로 선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참으로 인간에 대한, 인생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세상이 아직 살만하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관심과 소망이 생기는 법입니다. 세상에 소금으로, 세상에 땅에,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며 살라고 하는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이라는 비유는 소금과 빛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고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소금과 빛에 비유하신 것이죠.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썩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소금은 음식의 본래의 맛을 배가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썩어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이 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존재가 소금 같은 존재입니다. 빛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어둠을 밝히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밤이 영원한 게 아니고 아침이 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존재들이 땅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세상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교회 예수 믿는 것이 나만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원래 은혜는 내가 받고 복은 네가 받는 법입니다. 교회가 은혜를 받으면 세상이 이롭게 되어야 돼요. 가족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 받은 사람이 있으면 가족이 잘 되는 법입니다. 원래 은혜는 내가 받고 복은 네가 받는 법이에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이 세상 속의 영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 열심히 모이는 것,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것, 물론 다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것 자체가 그것만으로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 할 일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교회를 하고 싶어도,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고, 교회를 섬기고 싶어도 할 일이 모이질 못하니까 없어졌잖아요. 지금 이럴 때 세상 속에서 뭐 세탁업자로, 장사하는 사람으로, 가르치는 사람으로, 꼭 무슨 직업이 아니더라도 어머니로, 아버지로, 자식으로, 친구로, 이렇게 그 세상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와 만나는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교회로 모이지 못할 때 그 일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배워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그 기회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세상 땅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하는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소금이 되어야 한다,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명령이 아니고 그런 존재라는 서술이라는 점입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무슨 상자 안에 감추지 않고 등경, 등잔대 위에 둬서 온 집안을 비추는 것처럼 어차피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원하든 아니든, 준비가 됐든 안 됐든 무언가 맛을 내고 있고 무언가 드러내고 있고 무언가 빛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맛을 내고 있느냐, 무슨 빛을 비추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지요. 소금이 제 역할을 못하고 쓴 맛과 떫은 맛만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에 버리워 밟힐 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빛이 안내하고 드러내야 이렇게 환하게 비춰야 되는데 오히려 빛이 혼란스럽게 하고 탁한 빛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는 어차피 드러난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일은 더 눈에 띄는 법입니다. 조금 뭐 세상에 비교해서 그렇게 크게 잘못하지 않아도 더 욕을 먹는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어떻게 언제 준비가 되어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펼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떤 빛이냐 어떤 맛이냐 하는 것 이전에 누구 빛이냐 누구의 맛이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맛을 내려고 하느냐 누구의 빛을 비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소금은 자기 맛을 내는 게 아니에요. 음식물을 짜게만 소금의 맛으로 바꾸는 게 소금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부패하지 않도록 음식물 본래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것이 소금의 역할이고 음식물 본래의 맛이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잖아요. 소금은 녹아질 뿐입니다. 소금은 자기 맛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 본래의 맛 뒤로 그것을 내기 위해 녹아져가는 존재이잖아요. 등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불이 환하게 비춰서 눈을 멀게 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등불은 어딘가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같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가 영광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누구의 맛이냐, 누구의 빛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맛이고 우리 주님의 구원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알게 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고 은혜를 맛보게 하는 역할입니다. 뭐 교회가 구원을 주지는 못하잖아요. 교회가 구원자는 아니니까. 하지만 구원받은 삶이 있는 것을 증거하고 구원받은 삶이 어떤 건지 보여주고 그래서 구원받은 삶이 있구나 소망을 가지게 하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로 안내하고 인도하는 것이 세상에 빛된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맛과 우리 빛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의 맛, 구원의 빛은 방금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인 팔복의 맛과 빛입니다. 팔복을 누리고 그 팔복의 가르침의 모습을 갖춰가는 사람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들. 세상에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완악해지고 아득바득하지 않고 온유하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몫을 그게 뭐 현실의 땅이든 영적인 기쁨이든 하나님과만 누리는 은밀한 교제이든 많은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진실한 친구에게서는 하나님의 소망의 근원이 되는 그런 관계이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고 손해를 볼지라도 의롭게 행하고 때로는 의를 행하다가 핍박을 받는 것을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아서 기뻐하는 사람들.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이게 주님의 구원의 빛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팔복을 누리고 또 받는 사람들은 소금이 많지 않아도 작아도 음식물의 제맛을 찾아주고 부패를 막아주고 빛이 아무리 작아도 빛이 있는 곳에서는 결코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어둠의 정의 자체가 빛이 없는 것이잖아요. 빛이 크건 작건 밝건 뭐 그렇게 밝지 않건 상관없이 참된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이길 수 없는 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받고 그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되어져가는 사람들은 소금과 빛의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문제는 우리 빛을 내려하고 우리 맛을 내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지 않았는데, 그 맛을 보지 못했는데, 은혜로 충만하지 않은데 우리의 빛을 내고 우리의 맛을 내고 우리의 영향력을 미치려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간판은 뭐 무슨 비법을 가진 전통의 맛집이라고 간판을 낸 그런 식당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냥 아무 가게에서 파는 그런 기성 제품을 갖다가 파는 그런 식당이라면 맛집이라는 그 간판에 어울리겠습니까? 등대를 크게 지어놨는데 그 안에 빛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사람이 이제 우리가 세관교회가 20년을 지나서 이제 성인이 될 나이가 되었다고 했는데 사람이 자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이 되어가면서 지혜를 배워가고 속이 차고 또 이렇게 너그러워지고 이렇게 할 때 어른이 되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 또 능력이 있어지고 또 힘이 세질 때 유익한 것이지 몸은 어른이 되고 힘은 세졌는데 속이 차지 않았으면 오히려 애어른이 참 사람을 힘들게 세상을 힘들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팔복의 은혜를 누릴 때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고 충만할 때 참으로 이 사명은 복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지 못했는데 주님의 긍휼이 여김을 받으시는 그 은혜가 뭔지 알지 못하는데 긍휼이 여기려고 하면 참 힘든 일이 아닙니까? 긍휼이 여기려고 하다가 더 정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화평케 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화평케 하는 일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화해시킨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저도 그러다가 여러 차례 낭패를 본 기억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과 온전하게 누리는 화평이 없는데 온유하지만 주님 품에 넉넉히 안긴 그 너그러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데 무언가 화평케 하려는 역할을 하다가 그러다가는 겨우 이제 찾은 내 마음의 화평도 잃어버리고 그 화평케 하려는 노력을 받아주지 않는 그 이웃과 형제들을 애매하게 화평하지 않은 고약한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뭐 있지 않습니까? 종종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앞에 나를 정직하게 내어드려서 그 거룩하신 판단 앞에 애통하며 마음을 통회한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앞에 그렇게 통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의롭다 칭하심을 얻는 어찌 감당할 수 없는 그 사죄의 그 은혜를 받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의를 이루려고 한다면 더구나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의를 세우려고 한다면 종종 그 사람 자체가 핍박자가 되지 않습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진리의 이름으로 전쟁과 다툼이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 세상 나라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은혜 없는데 은혜를 끼치려 하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버려질 뿐이고 빛이 없는데 영향력을 미치려 하면 이리로 오라고 사람들을 인도한다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같이 구덩이에 빠져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에 빛된 그 맛과 빛이 우리의 맛과 우리의 빛이 아니고 이미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이미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맛이요 빛이라면 그가 오셔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은혜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라면 교회를 통해 세상에 미치는 그 영향력이 우리의 선함과 능력에만 의지해서 미치는 영향력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미치는 그런 선함과 능력의 영향력이라면 오히려 저 같은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맨날 은혜 얘기만 하잖아요. 맨날 진리 얘기를 하잖아요. 맨날 화평케 되자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나아가자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고 맨날 얘기하는 사람 아닙니까? 의롭게 살자고, 의를 위해 손해보더라도 의를 위해 싸우자고 그렇게 권하는 사람 목사가 아닙니까? 근데 겉으로만 한다면 정말 자기가 자기의 수준과 저의 실력과 수준만큼만 그렇게 할 수 한다면, 근데 그게 사실 그 자리가 요구하는 그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명이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직분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하여간 겉으로라도 의를 행하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고 영생이 있다고 그렇게 내 힘으로만 말하는 사람일 것 같다면 세상에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실제로 불쌍합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미치는 우리의 영향력이, 우리 입의 증거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애통하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처럼 간구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것보다, 겉으로 꾸며서 열심히 큰 일을 행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보기에는 겉으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진짜 알맹이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참 빛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참 은혜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영향력의 근원인 것을 아는 것은 그 두렵고 엄청난 사명 앞에서 우리를 위로해주는, 그래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약한 것이, 오히려 그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가운데 선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유대인은 기적을 원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가 전할 것은 십자가의 연약함과 십자가의 미련함밖에 없다고, 십자가의 도가 능력을 구하는 유대인에게는 연약하고 참 걸림돌이 되는 것이요, 지혜를 자랑하는 헬라인에게는 참으로 세상에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미련하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세상의 능력과 지혜를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를 나타냈다고 가르치잖아요.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만을 전하겠노라고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미련한 자를 들어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세상의 능력자를 부끄럽게 해,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증거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등불을 아무리 모아봐야 세상이 밝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촛불을 많이 모은다고 아침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은 해가 떠야 오는 것입니다. 아침은 날이 밝아야 오는 것이에요. 영생이 있다는 그 전도의 증거를 아무리 외쳐봐도 영생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이 온 것입니다. 만왕의 왕 구주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는 빛이 임했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적어도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는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아무런 불의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등불이 되라는 것은, 소금이 되라는 것은 이 이미 임한 아침의 사람으로, 이미 허락하신 영생의 사람으로, 이미 이루어주신 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아침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아침이 올 것을 소망하게 합니다. 아침의 사람으로 살아갈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소금을 많이 뿌려서 그 소금의 맛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뷔페를 맡고 있다가 음식물 본래 맛을 내게 하는 것이 소금인데, 우리가 은혜를 끼친다고 사람이 변하거나 사람이 참 좋은 사람으로 변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셔서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신 새 심령들을 창조하실 때까지 소금은 지키는 역할을, 도와주는 역할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새 피조물 되게 할 때까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빛과 소금으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참 아침을 여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정말 택하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피조물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본래의 맛을 내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세관교회도 빛과 소금으로 은혜의 맛을 내고 구원의 빛을 내는 그런 교회로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스무 살이 되어서 성숙했는데 더 은혜의 소금으로, 더 구원의 빛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몸집만 큰 애어른이 되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찬, 주님의 구원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우리의 여러 가지 그냥 범사의 일들 가운데 주님께 간구하고 구원함을 받는 경험들이 넘치는, 그래서 주님께 받은 은혜로 서로 나누고 정말 인생은 살만하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구나,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구나, 모일 때마다 서로 간증하고 세상에 흩어져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친구들에게 그 은혜를 전파하는 속이 꽉 찬 그런 성인된 교회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어찌하여 우리를 복된 사람들이라고 복이 있도다 말씀하여 주십니까? 주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속이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온전함이 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옵소서. 교회의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우리 어두운 생각과 우리 어두운 발걸음을 환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제 곧 다시 모이게 될 텐데 환한 얼굴로 주님이 서로 보지 못할 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함께 모이지 못할 때 주님과 나눴던 그 은밀한 교제의 기억들을 마음껏 나누는 복된 재회가 되도록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맡기셨든지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보내고 날마다 성장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